제51장 판정의 신뢰 47번째 형제의 간증. 나는 1938년에 구원받았고 그 후 2년 동안 탕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수단으로 장사를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후에 수개월 동안 병이 들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나는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연대에 가서 이 형제님이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으며 또한 성령의 다루심을 받고서 오직 예수만 원하고 다른 것은 원치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이 항복했었고 나도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셨고 형제자매들도 나를 위하여 살았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물건을 팔고 돈을 빌려주어 장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돌려줄 것입니다. 북평에 있을 때 떡대는 집회 가운데서 몸의 생활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을 위하여 살면 즉시 불안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살 때에야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네 형제님의 논평. 손형제는 시원시원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강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걸어온 길도 역시 곧았습니다. 형제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은 형제로 하여금 두 종류의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손형제를 권하고 싶은 것은 두 종류의 동일하지 않은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져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개방적이지 않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형제는 아마 열심을 내지 않게 되겠지만 혀를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영은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형제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열심을 잃어버릴 것이며 용감함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풀어져 있는데 만일 일단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생각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풀어져 있고 영 또한 강하기 때문에 생각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통제를 가하게 되면 영은 그다지 강하지 않게 되고 생각도 보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도움은 바로 당신은 계속하여 그렇게 강하고 열심을 내며 개방적이고 담대하게 두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전과 같이 열심을 내고 담대하고 개방적이 되라고 권한다면 다른 한 방면에서 당신은 더욱 크고 더욱 깨끗한 영으로 이 열심과 담대함에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조화되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만 한 가지 방법만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적해주고 싶은 길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거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가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배움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흐리멍덩하게 되기까지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요정 앞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의 담력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한 사람이 뜻밖의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그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뜻밖의 아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후 오순절 때 열두 사도들 가운데서 말했으며 성전 미문에 있는 남면수부터 앉은뱅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역시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까? 구약의 모세는 원래 말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은 혈기에 속한 용감함이었습니다. 그는 한 히브리 형제가 매를 맞는 것을 보고서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애굽 사람의 다루심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매우 긴 시간을 거쳐 모세는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는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본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자처하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자 하실 때는 그것을 사양했습니다. 그는 본래 자신이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안위하시며 아론으로 하여금 그의 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우리는 아론이 말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고 다 모세가 말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모세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있던 것들이 죽었지만 어떤 것은 죽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온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만일 다 살았다면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을 거쳤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마치 모세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죽고 자신이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부활로 말하자면 그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감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았지만 후에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역시 그였습니다. 만일 내가 책 한 권을 땅에 묻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책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또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 알의 미라를 심었다면 이 씨앗의 어떤 부분은 죽지만 어떤 부분은 죽지 않고 오래지 않아 싹이 나고 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도 이러합니다. 어떤 부분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부활은 바로 죽을 것은 죽게 하고 죽지 않을 것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송영재의 상황으로 볼 때 만일 당신이 그를 조금 연약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가 정말 연약해져 버렸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은 있지만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다루심을 받으라고 권면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육체로 충만한 어떤 형제가 있다면 그는 다루심을 받자마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뭔가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만일 다루심을 받기만 하면 즉시 침체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모세와 베드로에게는 죽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었고 십자가를 통과했지만 조금 기다린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부활하여 나온 것은 이전 것과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신선하고 활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형제에 대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여 천연적인 강점이 다루심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렇게 용감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 당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본래 교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우리 가운데 오게 되자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에게 죽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좋은 시험입니다. 죽고 부활한 후에 베드로의 용감함은 그가 죽음을 거치기 이전보다 몇 배나 되는지 모릅니다. 본래는 여종조차 두려워했었지만 나중에는 로마 군병과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